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1년 사이에는 저희가 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바뀐 사회나 문화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 이 시간에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문화로 인해서 로봇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그때 저희가 식당에서 사람 대신 음식 나르고 봉사하는 로봇들이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로봇이라는 단어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이야기부터 좀 해주신다고요.
그야말로 로봇에 대한
네.
짧지만 중요한 점들을 다 정리하는
네.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자, 로봇이란 말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하네요.
체스코 문학사에서
네.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하나로 꼽히는 카렐 차페크라는 희곡 작가가 있습니다. 극작가죠.
네.
100년 전인 1921년 1월에 이 카렐 차페크가 체스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초연한 연극 대본이 있습니다.
네.
로즘의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하는 제목의 대본이었어요.
예.
여기서 로봇이란 말이 처음 사용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 기계로 이제 뭔가
네.
그 부역을 하는 모든 그런 존재들을 로봇이라고 가르치게 됐는데 이 로봇의 탄생 배경에는 화가였던
네.
카렐 차페크의 형 요젭 차페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카렐 차페크는 요제프란 형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자기 작품을 좀 들려주고 그리고 그 의견도 많이 듣고
네.
참고를 했는데 이 자기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 이 형은 잘 듣지도 않는 것처럼 그림만 묵묵히 그리고 있었대요.
네.
그러다가 근데 이런 존재를 어떻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로봇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말이 딱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이게 로봇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체스코어로는 로보타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게 부역, 노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네.
이게 노동하고는 다르죠. 노동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제 대가를 받으면서
네.
일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 노역이라고 하면은 부역이라고 하고 노역이라고 하면 부역이라고 하면 이제 봉건 영주가
네.
백성에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노동이 있습니다.
약간 강제성이 있는 거죠.
강제성도 있고 보수도
네.
없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영주의
네.
논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주의 논에 와서 하루에 몇 시간, 뭐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네.
이제 일을 하게끔 돼 있는 게 바로 부역입니다. 그리고 공익을 위한 의무적인 봉사 이런 것도 이제 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요즘에 이제 쉽게 그 한국 네, 남쪽에 있는 분들은 쉽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벌금형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 벌금 저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 가서 노역을 하죠.
그렇군요.
노역형을 받죠. 그게
네.
바로 이제 로봇타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뭐랄까 로봇은 애초부터 노예처럼 의무적인 봉사를 하는 존재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네, 의외의 유래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로봇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약간 노예 같은 존재다 이렇게 사용이 된 거네요.
네, 좀 슬프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 가장 최초로 문학사에 그리고
예.
우리 인류사에 등장한 로봇은요. 그 작품에서 인간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요?
예. 인간의 네. 편의를 위해서 대량으로 만들어진 로봇이 인간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의 희곡. 그렇지만 시대를 뛰어넘는 작가의 해안이
네.
있었기 때문에 인류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 작품이 1921년에 체스코 국립극장에서 정식으로 공연이 되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요.
벌써 20, 3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좀 놀랍기도 한데 근데
예.
로봇 시민법이라는 게 있다고요?
예, 이거는 2017년에 네. 실제로 유럽에서 만들어졌어요.
어떤 법인가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네.
이 그 노동을 강요받는 존재 로봇은
예.
반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그쵸.
위험이 굉장히 두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로봇에게 세 가지 원칙을 줘서 로봇을 통제해야 된다는 발상이 생겼어요. 이 발상은 제일 먼저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하는 소설가이자 과학자인 이분이 1942년에 자기의 소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로봇 3원칙이라고 해서 일단 로봇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고 그리고 로봇은 사람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명령 하는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네.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로봇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그거를 잘 이용해서 또 로봇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예.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네.
이게 지금 2017년에 벨지크에서 그 브뤼셀에서 유럽연합의회가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로봇에 관한 법을 마련해요. 네. 근데 이 법에 뼈대가 됩니다.
그래요.
1942년도에 상상을 했던 로봇 3원칙이 로봇 시민법의 뼈대가 돼서 이 로봇 시민법 결의안을 들여다보면
네.
인류 사상 처음으로 로봇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을 해서
와, 이런 게 있다니까
예,
너무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네. 보면은 뭐 AI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율 주행 차량이라든가 또 드론이라든가 돌봄용 로봇, 의료용 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로봇이 연구가 수행돼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또 로봇 개발자들은 당국에 다 로봇을 등록하고 또 로봇이 사고를 일으키면 당국에 시스템 코드 같은 접근 권한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등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게 꼭 이 현실의 이야기인데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얘기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법이 마련되어 있네요.
뭐 일례를 들면 네. 새 로봇을 설계할 때 반드시 연구윤리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해요. 그래야
네.
로봇 갖고 무기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겠죠.
그렇죠.
EU 내에는 로봇 AI 기구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로봇 기술과 윤리, 규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돼 있고요. EU 회원국들이 결의안을 토대로 자국 내에서 논의와 수정을 거치면 EU는 공식적으로 로봇 시민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법 제정 이후에는 이제 EU의 로봇과 AI 등을 수출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관련 규정을 따라야 되고
네.
이제 전 세계 로봇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 기술 규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법이 실제로 곧 제정이 된다는 건데 너무 의무만 있는 것 같아요. 로봇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고요.
예, 사실 전자인간에게도 네. 생존권이 있는가 이 부분이 아이작 아시모프한테서도 3원칙 중에 맨
네.
마지막 법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네.
로봇한테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로봇을 죽이는 킬 스위치를 개발자가 설계해야 하는지 이게 핵심 쟁점이 되고 있어요.
네.
또 로봇으로 인해서 사람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도 아주 폭넓게 논의가 돼가지고
그쵸?
이제 도이칠란드에서는요 인공지능 개발 사업으로 2015년 한 해에만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올렸지만 로봇 300개당 일자리 만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런
예.
말이 또 실제로 드러나기도 한
그래서
사례네요.
그래서
네.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예.
EU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어요. 하나는 기본소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네.
기본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제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전혀 하지 않거나 뭐 그 어떤 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로봇에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사실 로봇이 돈 네.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건비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인간은 노동할 수 있는 숭고한 그런
네.
어떤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로봇을 이용해서 이득을 벌어들이는 사람은 무한대로 또 이득을
그렇죠.
취할 수 있으니까
예.
완전히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되는 거라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로봇을 사용할 때마다 로봇세를 내고 그리고 이제 그 세들을 세원으로 잘 사용해서 기본소득을 주자 이런 아이디어인
네.
것이죠.
충분히 뭐 논의해볼 만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로봇이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의미할 텐데 자 그렇다면 사실 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로봇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로봇들이 발전을 했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네.
거는 실제로 팔리고 있는 로봇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박람회에 다 소개가 돼서 실제로 팔리고 있는 로봇들이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요. 가정에서 심리적 안정과 공감 욕구를 해결해 줄 반려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로봇
네.
시장의 트렌드를 알 수가
네.
있고요. 과거의 반려 로봇은 이제 개나 고양이를 단지 흉내낸 모습이었죠. 근데 소니사에서 아이보처럼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귀여운 강아지가 지금 팔리고 있고요.
네.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폿 같은 그 로봇은 충견형 만능 로봇입니다.
네.
근데 작년에 네. 특별히 사랑받았던 그런 주목받은 로봇은 미국의 코다라고 하는 기업에서 로봇계 코다를 만들었는데
네.
이 코다는 집을 지키는 경비견처럼 주인 목소리를 무려 95%나 알아들어요.
아, 그래요?
예.
와.
그리고 뭐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사람과 물체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로봇 몸체 앞뒤에 3D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면에만 13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사람을 인식하고, 또 개의 특징을 살린 머리와 꼬리 부분이 다 움직이고요. 동물과 같은 이동성을 위해서 이제 목에는 소형 모터가 14개가 탑재되어 있는 그런 두 개의 큰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 코다는 특징이
네.
진짜 똑똑해요.
혹시 뭐 강아지처럼 제가 네. 슬프면 와서 뭐 위로도 해주고 그러나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 네.
슈퍼컴퓨터급의 지능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가족이 슬프고 우울하고 또 행복하고 흥분하고 이런 때에 맞춰서 행동을 자기가 합니다. 학습해서.
와서 막 슬퍼 보이면 이렇게 쳐다보고 예. 툭툭 건드리고 이런 행동도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저 같은 네. 경우는 슬플 때 툭툭 건드리는 거 싫어하는 거거든요. 내가 슬퍼할 때는 그냥 그야말로 네. 뭐 조용히 한쪽에 처박혀 있는 네. 게 더 저는 좋아요. 그러면 처박혀 있어요.
그렇군요. 이걸 학습해서. 그걸 학습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 이 가정용 반려 로봇이자
네.
뭐 사실은 슈퍼컴퓨터의 지능을 활용해서 완벽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개가 코다입니다. 이 코다가 대략 한 4만 5천 달러 정도 한다고 하는데
네.
좀 비싸긴 하지만
그러네요.
저는 솔직히 정말 네. 좀 모아가지고 구입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너무 비싸서 그래서 제 주위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자. 좀 싼 그런 반려 로봇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요? 어떤 로봇들이 그렇게 좀
일본의 벵가드 인터스트리츠라는 네. 회사가 개발한 모프린이라는 로봇은요
네.
역시 인공지능 반려 로봇인데
네.
검은색 눈과 부드러운 털을 갖고 있는 푹신한 곰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질 때
예.
완전히 그 부드러운 털 뭉치를 만지는 것 같아요.
촉감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를 네. 쓰다듬으면서 그쵸. 나도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네.
그것을 그대로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모프린이 다양한 소리와 움직임으로 자기 느낌을 뚜렷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고유한 알고리즘과 내장 센서로 주변 환경 인식하고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감정을 학습하면서 성장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 불안, 침착, 행복, 흥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반응을 각자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럽죠.
그렇죠. 실제로 이 반려동물 저 같은 경우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다 감정이 있거든요.
예.
이것들을 좀 재현할 수 있다면 정말 반려동물 키우는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이 로봇은 네. 60만 원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뭐 살만하네요.
살만하죠.
네, 예. 아마 돈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 400불 정도죠.
네.
그러니까. 예.
좋은 정보 오늘 얻어가네요. 자, 근데 휴머노이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거는 얼마나 발전을 했나요?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도 리치라고 네. 하는 그 이름의 휴머노이드가 있는데
네.
프랑스의 폴렌 로보틱스가 개발한 제품인데
네.
사람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소형 개발보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눈, 바이오닉 팔, 머리, 스피커, 마이크 등이 탑재되어 있는 상반신 몸체만 있는 로봇인데
네.
머리 윗부분에 안테나가 부착돼 있어서 그 움직임으로 감정을 다 표현하는데 자유도라고 예.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로봇 관절이 전후 자유로 움직이는 활용도를 말하는데요.
네.
자유도가 사람의 팔에 근접한 7단계 자유도를 갖고
세상에.
있어서 500g 정도의 무게의 물체는 자유스럽게
네.
이동을 할 수 있고 이미지와 음성 인식 기술로 사람과 소통하는 로봇이 나왔다.
와, 그렇군요. 이런 휴머노이드도 실제로 이렇게 개발이 돼 있다는 것들 좀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주신 로봇들 이렇게 상상하면서 들어보니까 나도 돈 모아서 사고 싶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많이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로봇이 더 급속도로 발전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로봇 시민법까지 등장할 거라는 얘기는 그만큼 로봇이 우리 생활 속에 더 와 있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